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처음 열리는 14선언 남북 공동 기념 행사에 민간인들과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방북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평양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공동대표단장으로 민관 방북단을 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국 방북단은 조명균 장관을 포함해 정부 대표 4명과 국회, 지자체 인사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민간 방북단은 노무현재단과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 일반 시민 등 85명이 포함됐습니다. 방북단은 4일 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며 14선언 기념 공동행사는 하루 뒤인 5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과정에서 당국 간 별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기가 있을 때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과 후속 회담 일정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종전이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종전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미 쌍방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다 부합되는 종전을 결코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며 우리의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수 있는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북미가 6.12 공동성명에 따라 새로운 관계 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때에 북미 사이의 교전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이 종전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태여 이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주변국들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최근 중국 함정이 미 구축함에 40m까지 접근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태평양 함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함정이 지난달 30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에 40m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군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움직여야 했다고 미 해군은 말했습니다. 미군 측은 해당 지역이 중국 영해가 아니었다면서 중국의 움직임은 불안전하고 전문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 구축함 디케이터가 남중국해 해역의 섬과 암초에 무단으로 진입해 중국 해군 함정이 상황을 식별한 뒤 증거를 확보하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중미 양국 군사관계를 심각히 파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면서 중국군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지난 28일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30여 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이 앞서 지난 30일 발표한 사망자 수는 832명이었습니다. 재난당국 관계자는 지진과 쓰나미 피해 지역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장비 부족 등으로 구조대원들의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식수와 식량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서 혁명적 연구 성과를 이룬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연구자 3명이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오늘 미국의 아셔 애슈킨, 프랑스의 제라르 무르, 캐나다의 도나 스트릭랜드 등 3명의 연구자를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셔 애슈킨 씨는 생물체계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는 광학 핀셋 레이저 기술을 발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또 제라르 무르 씨와 도나 스트릭랜드 씨는 고강도 초극 단극 레이저를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내일은 화학상, 5일은 평화상, 8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한이 1일 시작한 지뢰 제거 작업은 긴장 완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은 한국의 휴전선 일대에만 약 200만 발 지뢰 매설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비핵화 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수교를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모레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남북한이 강원도 철원 지역과 공동경비구역에서 어제부터 시작한 지뢰 제거 작업에 대해 긴장 완화를 위한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방어적 무기인 지뢰 제거를 군사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현수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VOA에 지뢰 제거 개시 의미에 관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합의서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분단에서 평화로 향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지뢰 제거가 완료되면 비무장지대의 순차적인 비무장화 또 전사자 유해 발굴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전직 장성은 2일 VOA에 지뢰 제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신뢰 구축을 위해 지뢰 제거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도 조치는 해볼만하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번엔 좋은 화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에 올랐던 또 다른 전직 장성도 정부가 평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만큼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뢰는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이번 제거가 방어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며 방어태세의 취약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를 강구하면서 이런 신뢰 구축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국방부가 강조한 지뢰 제거 의미에 동의한다며 네 가지 장점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그 지뢰 제거를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유교 때 전사하신 분들 유해를 발굴하는 게 있고요. 네. 거기에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프랑스군, 북한군, 중공군 뭐 아마 그렇게 많이 있을 텐데 군대에 대한 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그게 아마 지뢰 제거가 폭이 한 12m 정도 될 거예요. 12m 정도면은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면은 그 4차선을 만들어서 일단 북한의 노동자들이 나중에 그 이제 우리 남쪽 철원 지방으로 와서 거기에 이제 공단 같은 걸 만들면은 거기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 안에 궁예 궁터 등 역사적 유물의 복원, 향후 월정리에서 원산으로 가는 철도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김영식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는 하지만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뢰라고 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방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죠. 공격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설치 목적 자체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것을 급히 제거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북측이 공격할 의도가 없다면 아무런 도발을 할 생각이 없다면 지뢰가 거기에 수천 발에 깔려있든 안 깔려있든 그것은 군사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김 전 대장은 지뢰 제거는 남북 간 신뢰 관계가 확실하게 구축이 돼 지뢰가 있으나 없으나 한 상황이 될 때 해도 된다며 지금처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지뢰 제거를 먼저 하는 건 성급한 조치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격용 무기의 제거라면 우발적 사고 방지를 위해 긍정적 조치로 볼 수 있지만 방어용 무기인 쥐뢰를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과장하거나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김 전 대장은 이어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 쥐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은 한국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배려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보다는 미국적 입장을 많이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다음에 그 화살머리라고 하는 것이 중공군들이 전투를 참여했던 곳이기 때문에 중공군 유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미군 유해라 중공군 유해 뭐 한국군 유해도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유해가 나오게 되면 또 뭐 남북한 또는 북미 간의 접촉점을 넓혀가기 위한 수단으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 전 대장은 안보 태세를 전략적으로 확고하게 하면서 신뢰 구축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대장을 지낸 박정희 전 1군 사령관도 방어용 지뢰 제거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려하는 것은 지뢰 제거하면은 그 통로를 개방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동해도 그렇고 동해 금강산 가는 거기도 그 길을 열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뭐야 군사적인 그 조치를 쭉 해놓고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여기 개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그 개성 우리가 개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도 도로를 내면서 거기에 설치된 각종 장애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상응하는 추가적인 변화 어떤 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개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지뢰제를 제거한다면은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통로가 지금 개방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군사적인 충분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고 뭐.
박 전 대장은 정전체제 무력화란 북한 정권의 의도에 따라 여러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며 평화란 의미가 남북한 체제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 전문가인 김진무 숙명여대 객원 교수는 지뢰 제거 자체는 의미가 적지만 평화지대 긴장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이런 평화 분위기를 핵무기를 고수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군데 지뢰 제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언론을 타고 흘러다니면은 바로 그 평화 분위기와 이제 자기들이 핵은 자기 자위적 수단이고 남을 해치려는 수단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선전할 겁니다. 그게 이제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맞물려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협상 전술에 우리 정부가 따라가 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말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래 이 정도까지는 가서 내가 남북관계를 계속해서 심화시키다 보면 북한의 변화도 일어나고.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뢰 제거가 진행 중인 두 곳은 북한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용 지뢰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JSA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저희가 자유롭게 이제 좀 비무장해서 다니는데 그런 위협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북한의 공격 방어 이거랑 좀 차원이 다르고요. 예. 화살머리 고지 같은 거는 거기서 저희가 남북한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하자라고 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그 뭐 고기 자체를 방어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북한이 내려온 거를 막기 위한 지뢰 설치한 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그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지뢰 제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의 지뢰 제거가 진행되는 부분은 그 두 곳이기 때문에 네. 그 두 곳은 뭐 북한이 내려온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한이 합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죠?
네.
예, 그 부분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거죠.
최 대변인은 북한이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 설치한 지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부 전직 장성들의 우려처럼 서두르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E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대에 매설된 지뢰는
약 200만 발로 지뢰 매설 밀도가 세계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수백 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인 국제지뢰금지운동 ICBL은 DMZ 일대에만 약 20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방 제곱미터당 2.3개꼴로 지뢰 매설 밀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반도 내 지뢰는 DMZ 내부뿐 아니라 군사분계선 MDL과 민간인 출입통제선 일대 등 곳곳에 분포돼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MDL 남쪽, 즉 한국 측 DMZ와 민통성 지역에 약 127만 발, 그리고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MZ 일대와 민통성 지역의 지뢰지대는 총 1억 2,411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한국군이 이 지역에 매설한 지뢰는 주로 M14과 M16 대인 지뢰, M15 대전차 지뢰입니다. 북한의 지뢰지대에는 목함 지뢰 등 옛 소련과 중국 등이 주로 사용하던 지뢰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는 한국전쟁 중 한국군과 북한 인민군, 미군 그리고 중국 공산군이 곳곳에서 매설하고 살포했습니다. 이는 전쟁 이후 1980년대까지도 이어졌습니다. DMZ 일대 지뢰는 적의 침투를 저지하려는 목적뿐 아니라 상대쪽으로 넘어가려는 아군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한국 측 DMZ와 민통성 일대 지뢰 대부분은 쿠바 사태와 베트남전이 한창인 1960년대 초반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4년 월남 파병으로 한국의 안보 공백이 발생한 틈을 타 북한군이 침투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곳곳에 지뢰를 심은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4년 대인 지뢰를 북한의 남침을 계속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반도에서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사용 저장 구매하는 일을 돕거나 장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6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지뢰 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미국과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뢰가 DMZ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에는 북한이 DMZ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설치하는 이른바 DMZ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MDL 남쪽 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 지뢰가 폭발해 한국군 병사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와 유엔 군사령부 군사정정위원회는 북한군이 MDL을 불법 침범해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군은 대북 경고 성명과 함께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휴전선 지역에서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어 8월 21일 북한은 남측을 향해 두 차례 폭격 도발을 감행하고 이에 한국도 대응 사격했습니다. 이틀 후 양측은 판문점에서 고위 당국자 접촉을 갖고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습니다. 2016년 8월 유엔 군사령부는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들어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지역에 여러 발의 지뢰를 매설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뢰 유실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북한 모두 지뢰지대를 표시한 지도가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낮은 데다 폭우나 홍수 등으로 유실되면서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내 지뢰를 모두 제거하려면 전방사단의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약 20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8명은 북한의 비핵화 시 미국의 상응 조치로 북한과의 수교를 꼽았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과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군의 방어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의 64%가 북한의 한국 공격 시 미국의 방어 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74%는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CCGA가 지난 7월 12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인 20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수치 모두 전년 대비 각각 2%와 4%포인트씩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CCGA의 칼 프리드호프 여론외교정책연구원은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와 미군의 한국 내 장기 주둔을 더욱 지지하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종종 언급했던 과는 다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But what we see is the public actually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fact that the American public is now more willing to defend South Korea and is more supportive.
조사에서 북한을 미국의 중대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 대비 1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If North Korea doesn't do those things, if they don't test either missiles or weapons, that the American public, the threat perception will then.
이에 대해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북한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성사된 미북 정상회담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상응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미북 수교라고 답한 응답자가 77%로 가장 많았고 북한에 대한 경제와 인도적 지원,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각각 54%, 미한 군사훈련 취소가 4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북 간 수교에 대한 지지는 공화당원은 82%, 민주당원은 75%로 소속 정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조치로는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가 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북핵 시설에 대한 공습과 김정은 정권 전복을 위한 미군 투입에 대한 지지도는 각각 37%와 25%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군사훈련을 추진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63%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이 미국, 한국 등과 정상회담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91%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비호감 지도자로 평가했습니다. 프리드호프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And if you ask the average American, you know, what they think about Kim Jong-un, about North Korea, they may not have a very solid idea, but there is some kind of understanding about.
평범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대다수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계속되고 있는 인권 유린을 떠올린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려면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7%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미북 정상회담 등의 영향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이 다소 누그러진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이 대북 군사 행동을 선호하지 않는 점도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인들의 인식이 누그러지긴 했어도 북한 핵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요?
그렇습니다. 북한 핵을 중대 위협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59%로 지난해 75%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핵 위협은 국제 테러리즘 66%였는데요. 이 테러리즘에 이어서 여전히 두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북핵을 최대 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은 각각 55%와 60%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높았던 응답률은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경우에 상응 조치로는 수교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던데요.
예, 미국과 북한의 국교 수립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상응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이 77%로 반대 18%를 압도한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핵화 진전에 따라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로 꼽히는 대북 경제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가 54%에 그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해도 대북 지원에 미국인들의 세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건 무슨 이유인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동북아시아 역내 미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되더라도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고요. 또 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44%에 그친 건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지지는 비교적 높지 않던데요.
맞습니다. 핵시설을 공습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였는데요. 그나마 공화당원에 비해 민주당원들의 지지는 29%로 매우 낮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응답자 역시 25%로 비교적 적었습니다.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한의 맞대응으로 미군과 한국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예상외로 많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동결을 조건으로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29%, 아예 핵 생산과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3%에 달했습니다. 둘을 합하면 40%를 넘는 수치인데요. 북한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응답자보다 많은 점이 주목됩니다. 이런 응답은 군사 행동을 제외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인식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에 대한 조치로는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죠.
예, 실제로 미국은 군사 행동에 따른 부담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제재는 현실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북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노선을 폐기하면서 피폐해진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호감을 연일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미국인들의 감정과는 동떨어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호감이 없다는 응답자는 91%로 호감이 있다는 응답자 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며 줄곧 개인적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어떤 기구인가요?
예, 지난 1922년에 설립된 초당파적이고 독립적인 국제문제전문연구소인데요. 미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관한 공정성과 중립성 등 권위를 인정받는 미군 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해선 핵시설의 가동 중단 등 실질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 해제를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했지만 미래의 역량까지 줄인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So to me, the real important step they need to take now is to stop producing highly enriched uranium and plutonium.
따라서 제재 완화 혹은 관련 논의가 있으려면 북한이 먼저 고농축 우라늄과 플라토늄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북한의 핵무기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When the US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it is focused on the number of nuclear weapons that North Korea possesses. China and Russia have called for sanctions reduction.
베넷 연구원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숫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에 긍정적인 진전만을 놓고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약속과 달리 핵무기 숫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가 지난해 이들 무기 개발이 끝났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는 더 이상 관련 무기 실험이나 시험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해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To me, that means Kim should surrender the 5 to 9 nuclear weapons the North has likely made.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 해제 등 미국의 새로운 조치를 원한다면 올해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5기에서 9기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도 비핵화에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제재 해제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n other words, to begin to a process to limit, to reduce North Korea's nuclear warheads, North Korea's nuclear
북한이 핵탄두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핵물질을 감축하고 핵 관련 생산 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닉시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시설을 폐기한 것이 제재 해제의 조건이 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과 로켓 시험 발사를 문제 삼아 제재 결의를 쏟아냈다면서 이 실험들이 중지된 지 1년이 다 된 현 시점까지 제재는 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해 채택된 만큼 북한의 관련 무기 실험 중단에 맞춰 제재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의 진전에 맞춰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가는 1일 VOA에 2006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는 제재 부과의 원인을 실험이 아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중단에 두고 있고 IAEA 재가입과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실험 중단만을 제재 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입니다.
I think that the US should seriously think about US only unilateral sanctions.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얻는 게 있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를 푸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이번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두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체 과정의 도입부에 두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다며 제재를 논의하기 전에 비핵화에 일치된 접근법부터 찾아야 한다고 고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과 다음 단계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유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s an agreement on the next step, then the U.S. should work with the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제재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며 제재 완화와 북한의 행동을 서로 맞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은 영변 핵시설 해체 이전 북한 당국이 관련 시설에 대해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2, 3년 안에 비핵화를 끝낼 수 있지만 추후 논란을 없애기 위해 비핵화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관련 조치를 초기에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이란 핵사찰을 담당했던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조건부지만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도 시사했는데요. 핵 전문가로서 현재까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s, I think they have taken some important steps to the right direction so far. So I don't think anyone.
네, 옳은 방향으로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북한이 영변 시설을 해체하기 전에 실제 현장에 있던 시설에 관한 완전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핵무기를 제조한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영변 이외의 장소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변 핵시설이 영구 불능화된다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It means that I think we have to look uranium and plutonium immediately separately.
핵무기 연료인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상당히 큰 진전이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어렵고 중요한 건 우라늄 농축시설에 접근하는 겁니다. 북한은 원심분리기를 생산하는 장소에 사찰단에 직접 방문을 허용해야 하고 또 자신들이 보유한 원심분리기의 정확한 규모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 영변 이외에 우라늄을 생산하는 다른 장소는 없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중요하지만 긴 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미국과 IAEA의 사찰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찰이 왜 중요합니까?
The important in that sense that inspectors are the ones who are able to get the facts.
사찰단은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찰단의 목적은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북한 측의 설명을 듣고 샘플을 채취하고 시설과 장비 등을 확인한 뒤 해체가 시작되면 그게 완전한 것인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특히 모든 민감한 장비들이 폐기 대상에 포함됐는지 분명히 검증해야 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도 필수적입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북한의 약속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찰단에는 어떤 전문 인력들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Well, this needs to be agreed still. And I think that we have here perhaps two different.
아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 그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 제조와 관련 시설을 사찰할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전문 분야입니다. 둘째는 매우 민감한 핵무기 분야입니다. IAEA 안에 핵무기 관련 활동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핵무기 보유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셋째는 미사일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담당할 별도의 국제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IAEA 밖에서 별도의 특별팀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과거 1990년대 이라크 문제를 다뤘을 때처럼 유엔 안보리 산하에 관련 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지금 북핵 사찰단의 책임자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The first to do list is that you know you need to prepare.
먼저 북측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질문할 항목, 요구할 정보 내역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1994년 당시 IAEA의 북한 사찰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땐 30쪽 분량에 달했죠. 둘째는 우리가 어떤 검증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사찰단의 최소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북측에 설명할 겁니다. 또 사찰 시기와 장소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특별 사찰을 북한과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찰단 입장에서는 열악한 북한의 인프라와 전력 상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사찰 장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셋째는 북한 지도부와 내부 전문가들과 소통 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준수 여부를 알려줄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우라늄 농축시설 등 영변 핵시설 규모가 과거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I think that one has to be very careful, you know, in making such kind of assessments because
이런 평가를 할 때는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AEA는 관련 정보를 제3국으로부터 얻었을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은 위성사진을 통한 관측인데요. 물론 위성사진으로 건물 증축 또 원자로 건설 등 외부 변화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진행 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IAEA가 원자로에서 실제 핵연료 생산 여부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의 양적 확대를 보여주는 정황은 분명히 있지만 우라늄 농축이 실제 진행되는 장소가 어딘지 또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일부 핵 프로그램을 숨기려 한다면 그걸 알아낼 방법은 있습니까?
North Korea has one problem here in that sense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intelligence knows about the place.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 등의 정보기관이 자신들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북한이 일부 누락 신고한다면 초기에 드러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변 핵시설을 영구 불능화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First of all, let's talk first about uranium enrichment.
농축 우라늄의 경우 몇 달이면 폐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보다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경우 몇 달이 안 걸렸습니다.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100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는 비교적 제거가 간단합니다. 5메가와트 원자로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제어 시스템과 열 교환 장치, 냉각탑 등의 제거는 쉽지만 높은 방사성 물질을 처리해야 하는 재처리 시설을 다루는 건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핫셀을 콘크리트로 채워 마치 동상처럼 수백 년 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해체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종류의 불능화 작업이 진행된 사례가 있고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2021년 초까지 비핵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So if I look, you know, like the statements that like Mr. Chairman Kim has said or
김 위원장이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제시한 시간표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시간이 더 걸리는 작업이 있지만 그건 덜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은 현재 보유한 핵무기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형태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자체적인 해체 계획도 세웠을 겁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무기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법보다 먼저 핵무기에서 핵물질을 분리한 뒤 핵물질은 외부로 반출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1, 2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카자흐스탄에서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수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북핵 전문가인 스탠포드대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는 길게는 1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하는 바 있는데요. 다른 생각이시군요.
Well, you know, you have to look carefully what he says. You know, it doesn't take 15 years, but
해커 박사의 전망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무기나 무기급 핵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15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1, 2년이면 가능하죠. 생산시설이나 역량을 제거하는 것도 1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 인력 등을 포함해 이른바 노하우가 남아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다시 복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장기적인 모니터링까지 고려한다면 10년 이상이 필요할 겁니다. 해커 박사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놓고 IAEA와 미국 등의 평가가 다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했다고 가정할 때 이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는 비핵화 완료 선언이 가능합니까?
Yeah, I understand. This is a good question. Here we have the problem. Iran is a problem in that sense.
중요한 지적인데 그래서 비핵화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비핵화 핵심은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에서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역량을 완전히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생산할 우라늄 농축 역량이 이란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이란은 비핵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비핵화는 모든 핵 프로그램 해체는 물론 관련 장비와 문서의 폐기까지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는 역시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미북 간 협상에서 비핵화 정의를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요소까지 포함할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비핵화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BID에서 최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로 수정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I think it's more of the political, but probably it gives also maybe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비핵화 정의에 관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핵을 포기했던 남아공, 리비아, 이라크 등 모두 비핵화 정의가 달랐습니다. 남아공은 민간용 프로그램을 허용했고 리비아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는 남겨뒀지만 우라늄 자체를 생산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도 어떤 모델을 적용할 것인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역량을 남겨두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핵무기 생산 능력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의향 목적의 일부 핵활동을 허용할 수는 있지만 연료 생산 활동 자체는 금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이 악마의 출현을 미리 막을 방법으로 끝으로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If it for me, I would first of all put this in the front end.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초기에 실질적인 핵 해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핵무기 반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핵을 포기하는 데 따른 상응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물론 미국 정부의 주장처럼 비핵화 전 제재 해제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통제된 방법으로 북한의 산업과 기반시설 개선을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 비핵화 성공 여부는 초기 핵 생산 역량 해체에 달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북한 핵사찰을 담당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시설 해체와 검증 절차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50대 탈북자 부부 폴 김씨 가족의 사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폴 김씨 가족의 마지막 이야기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운명적인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와보니까 참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폴 김씨의 아들 18살 청년 명진군은 새로운 곳에서 강요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선택하고 키울 수 있게 된 건 부모님의 힘든 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 앞길을 또 열어주셨는데요. 거기서 그리고 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유는 무엇을 하든 바꾸지 못한다고. 그런 거죠. 거기서는 아무리 저희가 뭐 그렇죠. 거기서 뭐 괜찮다 하지만 그건 거기 북한 내에서지만 다른 데 비해서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 와서 있는 거랑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랑 거기서 사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스탠더드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긴 내가 마음먹음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애국자였던 아버지를 반역자로 만든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냐는 탈북자 청년. 명진군은 적어도 자신에 대한 염려를 덜어드리는 것이 지금으로선 부모님에 대한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폴김 씨 가족 세 식구가 모처럼 외식하는 날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잠시 일을 접고 쉬고 있어서인지 김 씨는 요즘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불쑥 복권 얘기를 꺼냅니다.
내가 지금 계속 지금 파워볼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크게 소목장을 하나 만들어서 소를 한 1,000마리 정도.
복권이나 사서 운이 좋으면 부자가 되겠지 갑갑한 마음에 하는 말인지 싶지만 폴김 씨 부부 복권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의 표정은 무척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앵겔스하고 바하마라고 그 꼬면서도 육질이 제일 좋아요. 최고로 비싸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쪽에 지금 사막화가 되니까 나 여기 플로리다는 유기농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 여기.
50대 탈북자 폴김 씨와 애나 씨가 희망하는 노년. 바로 푸른 초원 위에 소들이 풀을 뜯는 풍경. 잘 키운 소를 팔아 돈을 벌어 탈북자들을 돕고 사는 겁니다. 유기농 방식으로 소를 키우는 축산업이 플로리다에서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년 전부터 소농장에 대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데요. 폴김 씨 부부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먹고 살기 바쁜 경제 형편에 자력으로는 소 농장주가 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에 박힌 이 꿈이 이 희망이 도무지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와는 다른 미국의 복권에 희망을 걸기로 한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 초점은 내가 싸기 싫어도 강압적으로 은행에서부터 이번엔 제육 복권이랑 뭐 추천표하고 이래서 기업서별로 다 나눠주고 나는 필요 없고 필요하면 한 장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인건비도 뚝 잘라버려
그래. 근데 월급에서 너는 3장 너는 5장 너는 2장 무기가 다 표를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에 야 연필 하나 맞았더라고 연필 좀 좋고 맞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든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복권은 그게 아니고 아 내가 꿈이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되고픈데 응? 꿈이지 사람 세상에
북한에서는 사지 않아도 어차피 없어지는 돈 강압적으로 복권을 샀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양한 이름의 복권이 팔리고 있습니다. 즉석에서 번호를 맞추거나 추첨을 통해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까지의 당첨금을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권 한 장에 1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복권 판매대는 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폴 김 씨도 매주 20달러에서 30달러어치 복권을 삽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보자 그래서 와이프를 설복해서 우리가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 만드는 돈을 우리가 단자 깔지 못하고 계속 그걸로 복권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요. 와이프가 되면 글쎄 그거 해서 대수문 간에 데리다가 복권이 엄청 됐으면 여기 플로리다에 땅을 사서 안에 데리다가 소목장을 정착시켜서라도 있잖아요. 어제도 있잖아요. 30불에치 샀어요. 네? 오늘 아침 찍어보니까 4불 딱 떨어져 나왔어요. 맞아요. 4불밖에.
김 씨 부부는 주말마다 집에서 손두부를 만듭니다.
말 나온 김에 쇠뿔도 단 김에 빼랬다고 이 두부 만드는 거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 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오, 소치 크네요.
건강은 기계가 하나 쌓아놨고 메탈 기계. 그거
이거는
요거 건강이거든요.
아 이게 네. 오, 신기하게 생겼네. 네,
한국에서
싸왔어요.
싸가지고.
아 한국에서 사오신 거라고요?
네, 아까 나 한국 분한테 부탁해서 한국에서 올 때 싸가지고.
그냥 저기다 손 대고 이렇게 물 해서 이렇게 물 해갖고 여기다
제가 이제 만약 여기서 갈고 이거 여기다 놓거든요. 그럼 이 버재기도 펴가지고 여기다 물 끓여서 여기 하나 가스통 있거든요. 여기다 물 끓여서 여기서 다 타서 그거 다시 여기다 놓고 끓여서 저기 여기다가 냅지가
그런 만들어 손으로 해서 물로 가지고
저희도 이거 만들어 그거는 가야죠. 뭐 네트도 하고 네트라는 게
네트럼 발시모지. 발시모인데 거기 이틀 동안 연구포 하니까. 세틀 내지 네트.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은 없고 세틀 내지 네트.
세틀. 한 틀에 몇 모 정도?
20모.
20모.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힘들죠.
한 틀에 두세 시간 정도.
그럼 또 연세로 나오니까 한쪽은 뿌릴 때.
거실 복도를 따라 뒷마당과 연결되는 작은 창고에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작은 기계와 도구들이 보이는데요. 애나 씨가 두부를 만들면 폴 씨는 두부를 먹고 싶어하는 한인들에게 직접 배달도 해줍니다. 북한에서 흔한 게 두부지만 북한 사람이 직접 만든 북한식 손두부는 지역 내 한인들의 입소문을 탔습니다. 애나 씨는 북한에서는 먹고 살려고 익힌 솜씨가 자본주의 나라에 와서 돈벌이가 될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해먹던 사람들은 여기 오면 두부도 하고 순대도 하고 두부밥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반찬류, 김치, 북한식 김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지 수를 많이.
애나 씨는 손두부를 먹어본 사람들이 두부 음식점을 해보라는 권유를 했었지만 두부는 그저 장사가 아니라 값싸게 나누고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이면 족하다고 말합니다. 50대 탈북자 폴 김 씨 부부.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북한에서 고위 간부로 먹고 살 염려 없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평탄하지 않은 미국에서의 삶이었지만 김 씨 부부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폴 김 씨 부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탈북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미국은 왜 그러냐? 난 기독교 무슨 그런 신앙으로 감사해야 되는 게 인간으로서 북한에서 왔으면 뭐 이북에서 왔다고 해서 야 롤스관에서 왔어. 이렇게 사람들이 환성하고 뭐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또 받든가 하고서 이렇게 생각하는 허황한 꿈 가진 탈북자들이 많아. 항상 북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북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섣부른 게 더 우리 민족.
현실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소농장 주인이 되어 동포를 도우며 살 꿈을 꾸는 것도 고향을 떠난 탈북자로서 마음의 위로도 주니 이 역시 고맙습니다. 미군이 된 아들 가족과 함께 소를 키우며 넓은 초원에서 높은 하늘을 보며 사는 것. 이것이 김 씨 부부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다음 시간에는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 그레이스 유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아침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